제가 이 시간을 담당하면서 빗발치는 비난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글쎄요.
바로 그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 당신은 그토록 없을 수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예.
그 하지만 그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표현 대신에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프로에 올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만한 한국 영화가 몇 편인가.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그 다소 좀 지나가기는 했지만 오늘 제가 화제로 삼고 싶은 영화는 아마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셨을 그대 안의 블루라는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는 그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저널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네.
특히 그 이 영화가 YMCA에서의 논쟁으로 시작해서 그 대충 쭉 모은 저널들 중에서도 특히 영화 저널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일보에 실린 그 유진아 영화평론가의 평과 네. 이것을 다시 반박한 한국일보의 이재하 소설가
네.
씨의 그 평 또 네. 이번 새로 나온 창작과 비평 봉호에 실린 평에 네. 이르기까지 아마 네. 그대 안의 블루에 관한 영화 평만 모아도 그 작은 소책자가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국 영화사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네. 바람 측한 일이네요.
예. 그 오히려 이 영화가 한참 논쟁되고 있는 와중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이제 네. 다소 시간이 좀 흘렀고 우리가 냉정하게 그 비판들과 함께 영화를 돌아볼 만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이 이 영화를 따져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한국 영화 우리 영화 그대 안의 블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영화는 그 이현승이라는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네.
이 사람은 박광수 감독의 그 연출부 조수 생활을 거치고 이제 이것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물론 주연 배우는 잘 알려진 한국의 가장 훌륭한 연기자인 두 명 안성기 씨와 강수현 씨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기획한 사람들이 즉 이것이 이 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인데요. 하얀 전쟁을 기획했었던 안동규 씨와 결혼 이야기를 기획했었던 심재명 씨 그 절 그
네.
충무로에서는 그 젊은 신세대 기획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사람이 기획을 맡아 나섰습니다. 또 촬영은 아무도 여러분들이 배창호 감독이 깊고 푸른 밤에서 야 한국 영화도 이렇게 근사하게 찍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바로 그 영화를 찍은 중견 촬영기사 정광석 기사가 네. 이 영화를 맡았습니다. 당연히 평론가들도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두 배우가 만난다는 것은 사실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것은 90년대 한국 영화에는 과연 새로운 물결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9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미 도착한 새로운 물결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마도 한국 영화에서 미장센드라는 개념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한 첫 번째 감독이라고 해도 저는 지나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칠수와 만수로 데뷔해서 베를루프트를 찍은 박광수 감독
예.
또 인공적인 세트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관한 삶을 색깔과 그리고 그 인물이 서 있는 포지션 카메라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간 이명세
네.
그리고 서울예술로 데뷔하여 경마장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변화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리얼리즘이라는 끈을 갖고 작업한 장선우 감독 이 사람들은 저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박종원 감독이라든가 네. 또 평론가들로부터 관객들로부터 버림받긴 했지만 저는 중요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김해 전쟁의 김영빈 감독 그리고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의 홍기성 같은 감독들은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만한 감독입니다. 그 다음 한국 영화 세대는 무엇을 가지고 영화를 찍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어떤 영화에 서있든 관계없이 한국 영화 감독이라면 떠맡아야 될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대 안의 블루는 하나의 정치시대의 획을 긋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화가 사회의 일정한 반영이라면 또 정치와 경제에 대한 문화적인 일종의 대응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대중문화로서의 자기 변호라면 그대 안의 블루로 대표되는 한국 영화는 새로운 시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끌어들여 네. 논쟁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논쟁이 영화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외부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네, 어떤
이 논쟁은 페미니즘 논쟁이었습니다.
네.
여성해방 논쟁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 유림이 남자 주인공 호석으로부터 독립하는 방법은 여성해방에 관한 올바른 관점인가? 라는 논쟁으로 이것을 시종일관 끌고 갔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들 논쟁이 영화 자체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화 평론 자체의 틀이 영화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영화가 새롭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이 오히려 이 영화를 낡은 방법,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문학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설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그대 안의 블루는 한국 영화의 사고 방법을 반대로 생각해본 영화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전통이라는 것은 리얼리즘 속에서 픽션을 사고하는 것입니다. 즉 리얼리즘의 틀로부터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늘 그 안에서 사고합니다. 그런데 이현승 감독은 픽션 속에서의 리얼리즘을 사고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등장인물의 심리를 그려내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 그 자체를 가지고 영화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 즉 심리 상태가 화면입니다. 즉 심리 상태가 영화의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영화의 드라마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화면에 남는 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심리 상태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를 영화의 맥락에 맞게 섞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현승 감독은 자신의 데뷔작에서 아주 실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간이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여 영화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들에서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잡아본다면요?
이를테면은 의상 설계에서부터 이현승 감독은 일단 이것을 하나의 사고 틀러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호석에게는 파란색 옷을 끝까지 입히고 유림에게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파란색에 대비되는 색깔을 입힙니다.
그리고 감독이 의도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 색깔에서?
물론이죠. 영화는 시작되자마자 블루라는 색깔은 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즉 감독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색깔을 주목해서 이 색깔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주목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색깔을 그렇게 입혀놓고 두 사람의 활동 무대 속에 하나의 색깔이 다른 색깔로 겹쳐가며 그 겹쳐가는 관계를 통해서 주종 색깔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며 그 심리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다양한 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 평들처럼 그것이 가부장제의 권력관계일 수도 있고 좀 더 심각하게 생산력의 소유자와 피소유자 사이에 90년대식 싸움으로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습니다. 우선 호석과 유림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 호석은 드라마 속에서 떠나간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 해체된 가정의 수동적 역사 속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자 주인공 유림은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뛰쳐나와 사회적 독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스스로 가정의 생산을 거부하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치 유림을 통하여 여성 해방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근심입니다. 즉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가정에 대한 공포입니다. 노스탈지아와 미래에 대한 공포는 뒤집어놓으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 그리움과 공포의 심리 상태가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스튜디오 작업실에 창백한 푸른 속에 푸른색의 톤으로 통일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지만 그러나 그 공간은 오히려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방법도 이현승 감독은 철저하게 영화적입니다. 조명의 모노톤은 두 사람을 세트와 마찬가지로 평면적으로 처리하여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감독은 이 등장인물이 아주 직물적인 세트의 일부, 즉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세트의 하나처럼 처리해버립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중간에 기억나시죠? 스튜디오 내에서 여자 주인공 유림이 호석을 위하여 일의 공간을 가정의 공간으로 꾸며놓자 화를 내면 이것을 막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두 사람은 절망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감정의 부서짐을 디졸브 화면을 통하여 사람을 마네킹으로 바꿔놓고 이것이 마네킹과 뭐가 다르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영화 수사학적인 면에서 이것은 직유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직유법적인 영화 표현은 사실은 가장 그 상투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감독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의도를 이 세트만으로 끌고 간다면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사족입니다. 이 장면이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든 장면임에는 틀림없으나 불행히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만들어낸 촬영과 조명은 그 감독의 생각과는 반대로 전형적인 한국 영화의 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독의 사고가 화면에서 항상 그 반대의 방법으로 찍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즉 자신이 비판하고 대안을 내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판단했던 과거의 방법으로 촬영과 조명과 연기자들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담아낼 만한 충분한 형식을 감독이 찾아내지 못하고 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영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감독 자신이 오히려 충분히 사고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관념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영화의 공간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시간을 사고하는 방법은 아주 전형적이며 도식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림은 영화가 시작하면 아서 힐러 감독의 라이언 오닐과 알리 맥그로우가 주연으로 한 러브스토리를 봅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과거의 시간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편집 방법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상투적인 교차 편집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A사건과 B사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이 두 개의 다른 사건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방법은 여기에서 관객의 사고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시간의 변화에 관한 생각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단 한 가지의 의미로 축소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상업 영화의 전형적인 틀입니다. 이것을 영화 전체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어떤 기본적인 시간의 현재와 과거 사이의 역행을 통해서 이현승 감독은 드라마를 만들어 나갑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혹시 이 영화에 관해 해야 할 이야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의 추리 구조를 통하여 없는 사건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림과 호석의 대비는 바로 형식 없는 메시지, 충분히 사고되지 않은 미학 때문에 삶의 문제,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1993년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의 스타일이 지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영화의 조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화는 새로운 스타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가 형식 위주로만 빠져가지고 어떤 색채라든지 세트의 인위성에만 주로 이제 치중했고 감독의 그 삶에 관한 진정한 메시지라든지 그 이전에도 있었던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에 대해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근심은 한국 영화가 가져온 일정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감독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방법입니다. 즉 이현승 감독은 자신의 영화적 틀을 자신이 꾸준히 보아온 외국 영화적인 틀, 외국계 예. 영화 사고방식
네.
또 미술에서 가져온 사고 틀로 이것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만일 그러하다면 이것은 스타일은 있지만 한국의 오늘을 살아간다는 문제의식, 지금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어떤 치열한 네. 삶의 전개방식, 이것들은 마치 허장성색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면은 또 생각해 볼 수 없나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단계에 있어서요, 어떤 발전 과정이라는 것이 모두 그렇겠지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양식적인 스타일에 치중하는 감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조금 더 가민해가지고 완전한 형식과 내용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서의 영화로서의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 애청자들의 예. 그 편지나 엽서를 받아보면요, 아 새롭다, 어떤 면에서 새롭냐면 어떤 내용의 참신성이라기보다 일단은 형식미가 기존의 영화들과 한국 영화들과는 달라서 좋았다라는 그런 감상문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데뷔 감독이 꼭 그 걸작이나 네. 완성도 높은 영화를 찍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뷔 감독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영화를 시작하고 있나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충분한 사고, 근거 있는 미학, 자기의 영화 철학
네.
없이 이를테면은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네.
기존의 것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화제를 일으키고, 이건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캔들을 통하여 한국 영화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한국 영화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근거로 삼았던 외국 영화, 특히 아마도 이것은 유럽 아트 필름들이 될 텐데 네. 유럽 예술 영화 중독증 환자들을 더욱 양산시켜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현승 감독이 이 영화 속에서 시도한 이 실험들을 근거로 하여 한국 영화를 다시 한번 사고하는 두 번째 영화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예, 한국 영화, 우리 영화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일종의 충고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예. 지금까지 마치 칼날을 휘두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현승 감독이 이 영화를 아끼는 마음에서 드린 이야기이고
그렇죠.
또 반면 이 영화가 문학적 논쟁으로부터 사실은 영화적 논쟁으로 구제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한국 영화, 우리 영화에 대한 논쟁도 많았을 때 비로소 우리 영화가 발전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듣고 가세요. 영화 그대 안의 블루의 주제가입니다. 그대 안의 블루, 이소라, 김현철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대 왜 잠들려 하나.
대구 산격 4동 박선경 씨, 광주 우산동 이승원 씨, 경주에서 최미영 씨, 강원도 천곡동에서 지은 씨, 서울 노량진 2동의 김기태 학생.